그 매번 그 술주정만 하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방탕하게 생활하고 그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그런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은 굉장히 성공한 그 비즈니스맨으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자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범법자가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했다 그럽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뭘 배웠겠냐고.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된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결코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안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그 뚜렷이 그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노력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 아버지 밑에 있었던 두 아들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이런 경우 UC 데이비스의 성장발달 심리학자인 에미 워너 교수는 회복탄력성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어에 resili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입니다. resilient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할 때 이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난 그리고 그 환란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탄력성 지수를 IQ라고 부릅니다. Resiliency Quotient이라고 불러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이나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이나 역경을 잘 이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복탄력성이 높으려면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야 된다 그럽니다.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적인 어떤 것을 통제하거나 원인을 잘 분석하거나 이런 거고요. 또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 소통을 잘하는지 아니면 공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성입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높으면 이 RQ, 그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사람들이 그전에 저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강하다는 말은 바로 이 회복탄력성이 좋다는 말과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요.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잃었다가 회복한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사실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남유다의 아수르 사네비 왕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재차 공격해 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3절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뛰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나이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여호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모든 산당을 제하여 버렸고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그 모세의 놋뱀 있잖아요. 놋뱀을 우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깨버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한 습관을 정말 단호히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총 42명 중에 왕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런 그 칭찬을 드는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그 의지했던 모든 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유다 왕의 대부분은 괜찮은 왕들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우상 숭배를 좀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 중에서도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8장을 보시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말 점령해버립니다. 휩쓸고 지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왕까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8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13절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요. 아수르 왕이 정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은을 다 주고요. 성전 문에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모두 벗겨서 바친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면 이런 거죠.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 같이 보였는데 한순간에 뭐 사업이 어렵거나 아니면 몸에 어떤 병이 생기거나 아니 전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았을 때 정말 신앙이 한순간에 그냥 처절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할 생각을 전전긍긍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두려움은 결국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개혁의 왕에서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왕으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린다 셰플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책에서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 자신을 망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수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은과 금을 바쳤는데 아수르 왕은 그거 받고 꿀떡 삼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이릅니다. 이때 두려워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9장 열왕기하 19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는 고향에 돌아가면 칼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승리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본 그 일을 시편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배경은 18장 19장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은 시편이 46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위기와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이 7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또 한 번 11절에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세 번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온다면 그것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46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말을 세 번이나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곳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마비가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피난처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피난처를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피난처가 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의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수르에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피난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은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한 시편 기자가 2절과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면 진짜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이 위험해져도 가정이 흔들려도 미래가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앞날에 캄캄한 그런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물질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재해나 관계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시편 46편을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그 정말 예배드리고 이러지요. 예전에는요 신교도들은 구교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서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과 같은 홍수나 쓰나미와 같은 그런 시험이 찾아오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그 마틴 루터의 동역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필립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필립 우리가 이제 시편 46편을 노래할 때가 되었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거의 습관적으로 그 시편 46편을 노래했다 그럽니다. 그토록 시편 46편을 사랑하며 노래했던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을 작사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진과 홍수와 쓰나미 같은 위협으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정말 엄습해올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은혜로 안전한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위기와 역경을 당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 능력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지혜와 힘을 믿었습니다. 그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부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남유다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애굽으로 그 도움을 요청해서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가 생각했던 부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죠. 신의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포위되어서 먹을 물이 없는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히스기야 왕이 그 기온 시내로부터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히스기야 터널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성 안에 있는 물이 고갈돼도 계속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 히스기야 터널을 발로 걸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물이 깊은 데는 제 허벅지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까지 물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대부분은 발목 정도밖에 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의 물이 흘러들어온다고 고백합니다. 포위되어서 먹을 물이 없는 사람에게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이고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요. 빛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밤,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진지 앞으로 내려가서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통 사방이 시체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그러한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와 같은 그 최강의 나라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힘 앞에 다 녹아내렸다는 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힘 앞에 우리를 둘러싼 원수마귀는 여러분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은요 잔잔한 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서 정말 강한 파도가 일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연을 날리는 아이들은 강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뛰어다녀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그는 다윗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을 삼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짐승을 쫓던 문맷돌이 나라를 살리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또 물질적인 어떤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력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보스턴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힘을 체험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18장 시편 18장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또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의 결론이며 요약인 1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에 금까지 베껴서 여러분 조공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으시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찬양한 것이 시편 8절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하신 일을 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황무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깜짝 놀랄 일,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일을 베푸셨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산헤립이 죽게 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 제국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전쟁이 쉬게 되었다. 활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불살라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극한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건강할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정말 우리가 다급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그때에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어디에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미래의 불확실한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표를 여러분이 가지시고요, 하나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또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두려움을 그 분리되어 홀로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분은 해석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아기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느끼는 세 가지의 그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첫째,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니까, 모태에 밖에 나오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듣지 못한 많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랑은 연결돼 있다가 엄마 탯줄이 끊어지면서 자기가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니까 자기가 버려진다는 느낌을 갖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이 모태로부터 아기 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면 이 분리의 두려움은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죄짓고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숨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은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대속사역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거칠 때 그들의 용기를 그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답니다. 이게 뭐냐면, 소년들에게 그 숲속에 들어가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며 그렇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있어요. 그 야생 동물들 가운데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담력을 테스트해서 얘가 성인이 되고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몇 살 되는 소년이 밤중에 그 짐승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룻밤을 혼자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날이 밝아오면서 이 소년은 굉장히 그 정말 놀랄만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위에서 화살을 가지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밤새도록. 여러분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승천하시며 그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하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의 늪에 갇혀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그 피난처에서 안식을 얻으시자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주한 손을 멈추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잠잠히 그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 앞에서요. 두려움을 믿지 말고 두려움에 죽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고백하면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삶의 두려움이나 정말 역경이라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